휴가 기간을 보내면서 많은 분들이 바다를 찾습니다. 아마도 좋은 쉼과 재충전의 시간들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바다는 늘 그렇게 우리에게 쉼과 즐김의 장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한의 먹거리를 제공하기도 하고 옛 시절에는 바다를 통해서 미지의 세계를 여행하면서 문물과 문명이 교류하는 통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바다는 인간에게 언제나 엄청난 혜택을 베풀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바다를 생업터전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언제나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게 하고 그것을 통해 삶을 이어가게 하는 바다에 대하여 욕심내지 말고 노력하면 언제나 바다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 무섭게 돌변할 때가 있습니다. 풍랑이 생길 때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름철 맞이해서 장마가 지나고 나면 한숨 돌리는 사이에 남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이 다가오면서 거의 연례 행사처럼 많은 피해를 입히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바다를 무섭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바다를 훨씬 더 무섭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목민들입니다. 유목민들은 언제나 내륙 깊은 곳에서 목축을 하다 보니 많은 물이 있는 곳을 늘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국토의 한 면이 지중해 바다인데 성경에는 지중해를 이용해서 업을 했다거나 항해를 하고 먼 나라와 무역을 했다는 기록을 아주 찾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가끔 구약 성경에 무역하는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통상적이지 않았고 성공한 이야기보다는 실패한 이야기들이 더 많습니다. 더구나 성경에 나오는 바다 이야기는 대부분이 무서운 풍랑 이야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요나 1장에 나오는 선지자 요나가 경험했던 바다의 풍랑 관련 내용이나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이 만났던 지중해의 유라굴로라는 광풍 관련 기록도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풍랑의 내용들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에서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바다에서부터 흉측한 모양을 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짐승이 나타났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렇게 바다는 마귀의 거처이고 악한 영들의 서식지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의 문학에 있어서 바다는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된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의 일반적인 바다에 관한 이해와는 반대로 갈릴리 바다를 주요 무대로 삼으시고 많이 활동하셨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갈릴리라는 말이 단순히 갈릴리 호수만 의미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동북지역 전체를 의미하는 말로 많이 사용되긴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호수와 그 호수 인근 마을들을 주요 활동 무대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던 이사야 9장 1절 말씀에서도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셔서 메시아의 주요한 활동 무대가 갈릴리 호수 인근이 될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자주 찾으셨습니다. 이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여기에서 주로 제자들을 많이 가르치셨고 어느 지방보다도 이 지역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어느 다른 곳을 가셨더라도 이곳으로 돌아와 재정비하곤 하셔서 마치 이곳이 예수님 전도 활동의 본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르셨다 했습니다. 먼 곳에 가셨다가도 돌아가시는 곳은 갈릴리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갈릴리 호수가 그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 먹을 의기신 주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잠시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갈 것을 지시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 호수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밤은 깊었고 물결은 거세어서 감당할 수가 없는데 깊은 어둠 속의 파도 위로 예수님께서 바다 위의 제자들 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안심하라, 남이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배에 오르시자 모든 바람이 그쳤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시고자 하셨던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셨다라는 내용이 본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풍랑을 이기지 못해서 고난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24절에 보시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고 제자들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능력으로는 극복 불가능한 시험과 큰 고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세네카의 명언 중에 모든 인생은 항해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항해라고 했을 때 세네카의 말했던 의미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항해라고 하면 여객선이나 크루저 여행을 생각하거나 요트 여행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낭만적인 것으로 항해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1세기의 사람들에게 항해란 목숨을 건 모험이란 것과 동의어로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안전한 항해란 그 어디에도 존재치 않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생은 항해와 같다라는 말이 나왔을 겁니다. 예수님의 인생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물 위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물 위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 뭔가 쉽지 않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 태워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군중들은 해산을 시키시고 그리고 당신 자신은 산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꼭 하셔야 될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때가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였습니다. 이 기적이 있은 다음에 군중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자는 움직임이 강력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이때를 설명하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군중들의 움직임을 매우 심각한 당신에 대한 시험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의 핵심 세력이었던 제자들을 군중들에게서 분리시키셔서 배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군중들은 해산시키신 다음에 당신은 십자가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마음을 다지시기 위하여 산으로 들어가 기도하신 것입니다. 시험이란 외부적 압박이나 환난, 물리적 고통이기도 하지만 내 삶을 정상적인 신앙의 궤도에서 이탈시키려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충돌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물리적인 고통보다는 궤도 이탈에 대한 충동이 훨씬 더 견디기 어렵고 인생을 무너지게 만드는 태풍 같은 시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험 앞에서 조용히 기도의 산으로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을 대면하시게 됩니다. 본문의 제자들도 시험을 만났습니다. 베세다에서 출발해서 건너편으로 가야 하는데 거센 풍랑에 직면한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남북의 길이가 21km나 되고 폭이 12km 정도입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다라고 했고, 요한복음 6장 19절에는 제자들이 노를 저 12어리쯤 갔다라고 했습니다. 베세다에서 출발해서 게네사렛 항으로 가야 하는데 그 거리가 약 10km 정도입니다. 12어리를 갔으니 제법 깊이 호수 안으로 들어갔으나 아직도 절반을 이르지 못했을 때 이 풍랑이 시작되었고, 이 풍랑은 밤 사경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이었으니 그들이 밤새도록 고생을 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누구도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환난과 풍랑 중에 기도했다는 기록을 한마디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갈릴리에는 자주 풍랑이 심하게 발생합니다. 북쪽 헬몬산의 차가운 바람과 남쪽 사막지대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 지중해 쪽의 습한 바람이 서로 충돌하면서 대기층에 소용돌이가 생기고 이에 따라 파도가 높게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의 기술로는 언제 파도가 생길지 예측하기도 어려웠고 그 풍랑을 감당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최근에 생긴 태풍 카눈의 진로를 두고 세계 각국의 기상청이 서로 다른 진로를 예측하여 많은 사람들을 오락가락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나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현상은 예측 불가능한 일이 많습니다. 인생에는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많고, 또 예측하고 있었으나 그 예측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에는 더 많이 당황하게 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필요한 대응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나 1장 6절 말씀에는 풍랑 중에 깊이 잠들었던 요나에게 선장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하였습니다. 이 풍랑은 기도하자는 선장의 제안이 문제를 극복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된 바울이 만난 유라굴로 광풍은 무려 14일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거기가 논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이 최악의 상황이 호전되기 시작한 것도 바울이 기도하면서부터였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 말씀 이하에서 그는 지난밤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며 여러분이여 안심하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이 많이 소란스럽습니다. 학교들이 고통을 당하고 도시 곳곳에 칼부림의 난동이 반복되고 시민들의 안전한 삶이 위협을 당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거나 불안을 부추기지 말고 겸허히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시험이 올 때는 자기를 살피면서 기도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이 내 내면을 뒤흔드는 것이든지 외부적이고 물리적인 충격과 고통이든지 기도해야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내면을 평화롭게 만들기 때문에 바른 분별력과 해결의 지혜를 얻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음의 시험이 다가왔을 때 겸허히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종류의 시험이 다가오거나 삶이 충격으로 흔들릴 때 기도부터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눈을 여셔서 길이 보이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이겨낼 수 있는 의지와 용기와 능력이 생기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시험의 국면에서 기도로 이겨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는 이 말씀 속에서 바다로 가신 예수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풍랑에 전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밤새운 고통의 직면에 시달리고 있을 때 이 현장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25절 이하에 보시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했습니다. 상상도 못한 지점에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 현장에 나타나시자 제자들은 유령이 나타난 것처럼 놀라고 무서워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누구나 무서워할 수 있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돌발적이고 상상 못할 주님의 현장 임재는 모든 문제를 종결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혼란과 고통을 종식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심이라고 천지 창조 때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대창조 역사를 하실 때의 모습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한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했는데 이 표현은 마치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온 세상 위에 가득히 품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자기 시작하시면서부터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장소가 위대한 새로운 창조의 장소로 바뀌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이라 하셨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그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님이심을 요한복음이 설명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강림하시자말자 그는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셨고 길 잃은 모든 백성들의 목자가 되셨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분은 모든 죄인들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가 세상에 오심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세상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세상에 임재하시면 이토록 엄청나고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가 이 혼돈과 공포의 현장에 임하시자 모든 것이 정상화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나니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I am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 표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거든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름을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했을 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주님께서 풍랑 중에 제자들에게 자기의 신성을 나타내시면서 그 현장에 임재하셨음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으로 모든 상황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바다에는 예측 못할 풍랑이 있고 사람들의 비명과 고통과 신음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현장에 오늘도 임재하십니다. 내가 사는 세상살이가 사는 것이 힘들고 지겹고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고통이 가득한데 내일이 되어도 큰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음과 한숨과 비명이 절로 내 속에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내 곁에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하시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 시작할 때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간단히 기도하시는 첫 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이 기도 순서를 가리켜서 임재의 기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는 다른 여러 제목을 두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오로지 예배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무엇보다도 근본적이며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이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서 임재하셨음을 믿고 하나님이 임재를 온 영혼으로 느끼고 체험하면서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 사랑과 능력으로 치유받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제자들의 절망과 공포와 고통의 자리에 바람을 내치고 파도를 넘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에고의 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두려워 말라, 염려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사랑과 자비의 주님께서 은혜로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자이신 그분께서 내 누추한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사건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짧은 내 인생 속에 임재하시는 사건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좁디좁은 내 삶의 세계 속으로 밀고 들어오시는 사건이 하나님 내 삶에 임재하시는 사건입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시공 속에 들어오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임재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는 삶의 주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배에 오르신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들 안심시키신 주님께서 드디어 배에 오르십니다. 베드로가 잠시 물 위를 걷다가 다시 빠질 때 건져주신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라고 그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비록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 너무나 익숙한 사람이기도 하고 평생 어부로 살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 누구보다도 수영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가 믿음이 부족하면 그의 경험이나 능력과 관계없이 온몸이 천근 만근의 무게로 느껴지면서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람은 누구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때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주님을 깊이 의지하고 순간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야 그 일이 순탄할 수 있고 이루어진 일에 아름다운 열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 있어서 가장 큰 병폐는 교만입니다. 현대사회는 모두가 지나치게 교만하고 안하무인의 은행을 일삼습니다. 자신이 마치 온 세상 모든 문제 해결사가 되는 것처럼 과격한 발언들이 지면을 가득 채웁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좀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의의를 앞세우거나 능력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의 손을 굳게 붙잡을 뿐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한 극복치 못할 시련이 없는 것이지만 인간적인 능력만으로는 작은 시험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이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본문 말씀에 32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레산의 땅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배에 함께 오르매라고 시작합니다. 주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함께 동행하시자 말자 모든 바람이 그쳤다라고 합니다. 그들을 무섭게 몰아치고 정신 차릴 수 없는 혼돈에 빠지게 만든 것은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면서 바람이 그쳤고 그들을 괴롭혔던 육체의 고통이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던 유령소동에서부터 제정신 차린 사람들로 돌아올 수 있게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 우리에게 평화를 되찾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둘째는 33절 말씀인데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했습니다. 이 기적은 제자들에게 영혼의 눈이 열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었다 하고 있습니다. 오신 예수는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영접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믿음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두려움과 공포가 많기도 한데 그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영접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되고 온 인류에서 성과 목자들이 되고 역사를 바꾸는 주역들로 주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인생의 영광과 능력이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 앞에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영접과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삶의 영광과 능력이 넘쳐나는 축복이 온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는 34절 말씀인데 그들이 건너가 게레산의 땅에 이르니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에서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했습니다. 두 구절을 종합해 보면 게네사렛이 원래 제자들이 가기 원했던 목표 지점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려던 곳이 있고 목표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려던 곳으로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출발선에 제대로 서 보지도 못한 채 탈락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아니면 많은 거친 저항 때문에 눈물을 삼키면서 애써 가고자 했던 것에 대하여 포기해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자 그들 모두는 가려던 곳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역시 다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친히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내 인생 항해 함께 계시면 우리 삶의 끝을 그렇게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달려갈 길 다 마쳤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끝이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항해 길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1910년 일제 치하에서 생겼던 배고인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족운동에 앞장서 있었던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을 대거 구속했던 날조된 사건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고문과 회유와 협박을 당했던 선홍은 법정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그의 마지막 진술을 대신합니다. 예예 괘씸하는 놈은 살려내어 고관대적 부귀영화 누리게 한다. 예예 괘씸할 수 없는 이 내 몸이니 형장 아래에 결박지고 꿇어앉아서 쳐죽이는 모든 매를 기다립니다. 스데반이 바라보던 열린 저 하늘 내 주 예수 서신 것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을 받으소서 기도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진실로 가려던 곳에 도달했던 우리의 신실한 선배입니다. 가려던 곳에 도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깊은 밤 풍랑 심한 바다에서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찾아 예수님은 바다로 가셨습니다. 바다로 가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고달픈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해주십니다. 오셔서 우리 손을 잡으시고 가려던 곳에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니다. 이 주님의 축복이 온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